우리 조선 시대 때 보면 장예원이라고 해서 여성분들 이름 중에도 많이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노비를 보관하는 그 관청을 장예원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조선 시대를 개국할 때 보면 전 세계에서 제일 악한 노예 제도가 많았던 나라가 인도하고 한국입니다. 이 카스트 제도만큼 악한 게 바로 신라의 골품제입니다. 골품제가 그대로 고려 시대 때까지 넘어왔고요. 고려를 그대로 이어받은 게 조선입니다. 조선 시대 때그 양반 제도라는 것, 조선을 개국할 때에 양반이 5%였습니다. 그런데 노비가 50%였습니다. 이것은 흔히 노비 그러면 짐승입니다. 돈 주고 사고 팔수 있는 것입니다. 유럽에 있는 농노 제도하고는 좀 다릅니다. 조선 시대 때 있었던 것은 완전히 노예입니다. 50%가 노예였습니다. 이런 나라, 동족을 노예로 삼는 나라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을 관할하는 관청이 장예원, 아주 큰 관청이었습니다. 전 인구의 반 이상을 다스려야 되니까 그 힘도 막강하겠죠. 여러분, 유학자 중에 퇴계 이황을 잘 아시죠? 우리가 존경에 맞이하는 분이고 돈에도 지폐에도 쏙 들어가 있는 분입니다. 퇴계 이황, 이분은 367명의 노비 문서를 남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학자이므로 존경받는 분 같이 보이지만 그 밑에 367명의 노비가 있었습니다. 웬만한 교회 성도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다 노예였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동족을 노예로 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임진왜란 이후에 좀 이렇게 신분 제도가 깨어졌다고 하나, 17세기 보면은 양반이 10% 정도 늘어났을 뿐입니다. 그때도 반 이상이 노비였습니다.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18세기 넘어와서 양반 제도가 깨지면서 그때 50% 넘게 양반이 늘어나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전까지 조선시대는 대부분의 시간들이 이런 노비사회, 노예사회였습니다. 그때의 노비 문서, 이 노예 문서를 불태워 버린다고 그러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추노꾼이라고 해서 노비 잡는 사람들인데 이 노비들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팔다리를 자르기도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양반 후예 아마도 몇명 없을 겁니다. 다 노비들이에요. 19세기 때 와서 이름 성을 제대로 받은 겁니다. 사실 뭐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가 보니까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태워버렸습니다. 아예 지워버렸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입니다. 죄의 종이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태워버렸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십자가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 능력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5절까지는 승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어떤 승리냐?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지옥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가지는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을 무력화시켜서 그들을 구경거리로 만들어 버렸다. 즉 사탄마귀를 무장해제시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십자가가 무장해제시켜 버렸습니다. 우리 옛날에 전쟁을 한번 보게 되면,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그 포로들을 잡아다가 무장해제시켜 버리는 것을 볼 때에 무기만 뺏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팬티만 딸랑 입혀서 끌고 가는 것을 화면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팬티 입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꼼짝도 못하게 끌고 가는 겁니다. 어디 도망쳐도 팬티 입었으니까 금방금방 눈에 띄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은 무장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악한 마귀로 하여금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백전백승이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요즘은 종종 약간 조심은 해야 되는데 부활이 기독교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매일매일 막 십자가 십자가 하니까 찬송도 십자가 십자가 부르니까 너무나 우울하고 어두컴컴해서, 그래서 중요한 게 부활이다, 그래서 자기는 모든 설교를 부활만으로 갈아타고 바꾸었답니다. 부활만 강조하고 부활의 능력을 강조하고 부활 부활, 그래서 부활 간증까지 하고요, 부활 메시지, 부활 복음 세미나, 그랬더니 교회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이 부활이 답이다, 그래서 몰려가기도 하고 몇 년 동안 부활의 논쟁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백보양보에서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왜 나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십자가만 믿는 것은 우상 숭배하고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살아있는 부활을 믿어야 된다. 부활을 강조하는 것은 좋은데 십자가를 약화시키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에서 구원이 있다는 것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이 있고요, 부활이라는 것은 따라오는 것이므로 이 부활은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무엇을? 구원을 확인을 해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성령과 함께 오는 겁니다. 부활은 확인해 주는 것이지 또 성령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부활은 확인해 주는 것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와 부활은 한 덩어리지만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에서 승리가 있는 것이지 부활에서 이런 하나의 단어의 뜻은 개념이고, 그래서 부활은 십자가의 뒤를 따라오는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교리를 싹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부활만이 최고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요 교주가 막 부활하지 않습니까? 이단이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제를 시켜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지만 승리인데요, 십자가만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이 십자가에 내주신 이가 이런 뜻이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얘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름의 능력이 있다고,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아름다운 문에 앉아있던 그 앉은뱅이가 있었지요. 그를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러라. 이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일어나 그러라. 엉거정 엉거정 일어난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구구절절이 말이 많았습니다. 그 사도행전 4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십자가와 그분의 이름입니다. 이게 안전뱅이가 일어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구절절히 더 이상 떠들었던 사람은 더 이상 떠들 게 없지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 이것보다 더 선명한 외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기도를 간절히 해야 승리가 있는 것이지 그것 아니면 절대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바로 오늘 로마서 8장에 있는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주목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연예인들의 구심점이 뭡니까?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기라는 이 글자,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엄청나게 기쁘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 인기 있는 것, 그거 얼마나 좋은데요. 거기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했던 얘기 중에 참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요. 천사가 날아다니는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날개가 있으니까, 날개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주목하지 않고 무게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해석입니다. 자기에게 주목하라고 무게를 두지 않으니까 천사가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자기에게 주목하고 자아가 강하고 무게를 두는 교만한 사람들은 모조리 다 추락합니다. 개인에게 주목하지 않는 것 엄청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죠. 우리는 무익한 자라고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나오잖아요. 다 하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주목하고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자기를 구심점으로 삼지 않고 무게를 두지 않으니까 천사같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사람이나 나 자신에게 무게를 두면 안 됩니다. 교회 일과 회무를 잘 처리합니다. 찬양을 잘 섬기고 지휘를 잘 섬기고 반주를 잘 섬기고 또 목회자다 그러면 설교를 잘하고 그래서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없어봐요. 더 좋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모세를 한번 볼까요? 모세가요. 모세 없어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잘하지요. 모세는 그랬을 겁니다. 어떡하나 어떡하나 내가 느보산에서 죽으면 어떡하나. 잘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이 젊은 싱싱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잘 싸워서 이기고요. 모세가 징그럽게 거기서 계속 살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200살까지 살았다 그러면 얼마나 지겨워요. 여호수아서 넘어왔어까지 이 모세를 읽어야 되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맞습니다. 죽고 돌아가니까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잠깐이라도 불러주셔서 사용해 주시는 것이 감사할 뿐이지 맨날 사용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불러주실 때 충성 다하고 반드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승리는 내가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도 있듯이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는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151장에도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이 자리에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바라다 보면 고통 다 사라집니다. 고통 다 사라지고 오늘 믿고 내 눈이 밝아졌답니다. 십자가 바라다 보면 고통 사라지고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내 기쁨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이미 그리고 아직입니다. 이미와 아직에 대해서 다 믿어야 된다고 가르쳐줍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믿어야 된다고. 여기에 특이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6절입니다. 이 승리한다라는 말씀이 쭉 나오다가 35절까지 뚱딴지같이 보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십자가 붙들면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승리는 이미 아직 이 두 가지 개념을 통해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승리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력을 멸해버렸으니까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잔당들을 처 없애기까지는 아직입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이 두 글자가, 이 두 개념이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D-Day라 그러죠. 이미 마귀는 막 끝장났습니다. 끝장났고 마귀는 머리가 날아가고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끝난 것이고 마귀가 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잔당들이 남아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로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 제목 때 발악을 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새까맣게 달라든다고 이 발악을 아직 하고 있는데 그 잔당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V-Day죠. 빅토리 데이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있을 일입니다. 이미 승리했지만 아직도 잔당들이, 찌끄레기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새까맣게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아직 이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한번 보세요. 36절을 보니까 여기에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지? 고달프뇨? 잔당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마귀가 지금부터 하는 일이 뭐냐 보니까 이 마귀는 잔당들이 허세를 부리고 거짓말을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요, 나는 아직까지 강하다, 나는 전지전능하다, 나는 살아있다, 우리에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뭘 해야 되냐면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되고 이러한 것을 아예 전하고 아예 폭로해 버려야 됩니다. 마귀에게 너 사기치지 마, 너 사탄이잖아, 이미 죽었잖아, 폭로해 버리고. 여러분, 왜입니까? 성경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마귀는 이미 박살나가지고 머리 한쪽이 날아갔으니까 머리에 그 숨기면서 무엇을 쓰고 나옵니까? 가면을 쓰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면을 벗게 됩니다. 요놈 그러면서 이 벗겨보니까 이미 한쪽이 박살이 나 있습니다. 눈탱이도 하면 박살이 나 있고, 제가 애드립 쓰는 게 아닙니다. 이미 머리가 박살이 나 있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그걸 숨기려고 이리 같은 놈이 양의 탈 가면을 쓰고 다니는 것입니다. 광명한 천사같이. 그래서 이미 깨진 것이야 너는.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잘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면 닭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닭. 닭으로 치면요, 그 목 잘린 닭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목 잘린 닭이요, 여러분 뛰어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 할아버지가 집에서 틀을 뽑고 닭목을 삐뚤어가지고 많이 닭을 잡았는데, 야, 닭이 목이 없어도요 막 후닥닥 뛰어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 그 기억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 삼계탕 못 먹는 줄 알고, 그냥 치킨 못 먹는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한 10년 지나니까 이걸 또 먹게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의 이 마지막 때에 사탄마귀가 그런 꼴입니다. 이미 죽었는데 목 잘린 닭은 이미 파닥파닥 뛰어도 이미 죽은 것인데 아직도 그런데 뛰어다니는데 나중에 두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그 사탄 마귀한테 아직까지 잔당들한테 우리가 놀아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거 별거 아니야. 이미 다 이긴 것이야. 끝장난 것이야. 목 잘린 사탄 마귀인데 왜 겁을 먹고 너희들이 쏘가 넘어가니?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개념이 다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이미 믿습니까? 이미 우리는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이길 힘을 주셔서 이긴 싸움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긴 싸움이고 이제는 싸워서 그 잔당들만 없애는 겁니다. 아직 남아있는 것들 아직.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각 교회마다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땅끝까지 아직도 복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미 다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하기만 하면 승리가 그 후에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38절과 39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승리의 확신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확신, 확신.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한 칼빈이 그랬지요. 고난은 제2의 은혜라고. 제2의 은혜라고. 두 번째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은혜를 주셨지요. 구원의 은혜. 고난이 두 번째 은혜입니다. 왜 그렇죠? 고난 중에도 이기니까. 고난 중에도 승리가 있으니까. 고난 중에도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고 간절히 의지하면 이기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 여러분 압도적인 은혜를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고난이 제2의 은혜랍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붙들면 이 고난이 은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이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 해석이 됩니다. 인생에서 신앙을 하면서 헤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그대로 있는데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의 고난에서 해석이 된 것입니다. 내게 은혜가 족하다. 약한 가운데도 내가 강함이 일어난다. 그래서 기뻐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히 약한 가운데 있기를 바란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 더 의지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별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십자가가 승리를 주십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담대하게 사십시오. 이게 우리 능력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이 목 잘린 잔당들이 목 잘린 것 감추려고 양을 쓰고 뛰어다니기 때문에 아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겁낼 문제가 아니고 주눅들고 두려워할 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무한대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에게 다 주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만 하면 좀 열정을 내고 열심을 내기만 하면 얼마든지 잔당들 이길 수 있습니다. 어려움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순종해서 나가면 싸움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마지막 단락에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승리입니다. 우리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무조건 승리합니다. 이제 승리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막 주위 환경이 어떻다고 교회가 어떻다고 막 이러니 저러니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들 예수님 이름 의지해서 이기면 되지요. 그리하여 큰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대구 동북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8장에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는 승리했고 마지막 잔당들에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고난들 어려움들 큰 질병들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회에 한번 주님 부여잡고 승리하고 큰 응답으로 역사하실 그 주님 예수님 십자가 이름 믿고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